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하나님의 언약 5절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6절 복음화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 언약이 첫 번째 계시되었던 때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였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그리고 시내산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 언약들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해해야 될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또 율법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순종 여하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 언약이 인간의 순종이 조건이 되는 이 행위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엄격한 율법 준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치 행위 언약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과 사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순종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서 신자로 하여금 자기 행위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면 왜 그러면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행위 언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제로는 불순종해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행위 언약을 위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부과된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삼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니고 행위 언약으로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400년 후에 맺은 시내산 언약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약속을 폐기하거나 그리고 은혜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신적인 작정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더 절실하게 더 깊이 가지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은혜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 언약을 허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 언약을 더 굳건히 세우는, 율법 앞에서 절망해서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목적으로 뭘 주셨는가? 바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거스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는 이런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마침내 언약의 저주대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 뽑히고 심지어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율법의 경고대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31장 20절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면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서를 보니까 엘리야 시대, 아방 시대 완전히 이스라엘이 배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언약을 배반하고 저 한 사람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셨는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파기할 게 뻔하고 율법을 못 지킬 게 뻔한데 뭐 언약을 또 맺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뭐지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들에게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로 끝나버리고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 목적만 달성하고 율법은 그것으로 수명을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율법이 회개와 개선을 촉구하고 또 경건하고 독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의 규범과 다림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하면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불완전성은 새 언약의 등장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옛 언약의 불완전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옛 언약 자체가 뭐가 흠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죄성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언약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지 그 언약 자체가 뭐가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7장 6절에 보면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랬죠.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은 하나인 것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실체로 주어졌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체로 주어지지 않았고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실체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율법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 하에서 율법의 요구가 더 강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새 언약에서 누리게 될 것은 그림자로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실체로 나타났으니까 구약 언약, 이 옛 언약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듯한 율법이 훨씬 더 부각되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하에서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 면에서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 사실상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목표, 즉 범죄한 인생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의 목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구분은 돼요. 구약과 언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려고 하는 그 목표 면에서는 변함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타났던 언약들,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모든 언약들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언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언약이 다시 갱신되지요? 언약 갱신 작업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 갱신의 기록들이 나타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시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나타났던 노아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언약들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고 더 폭이 넓고 더 깊게 보여준다라는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의 언약,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의 언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 언약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옛 언약 자체가 인간의 이 죄 문제,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데 옛 언약에 이미 이 문제를 간파하고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보면 이미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이 돌비에만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결국 인생들은 그 율법 앞에 순종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가? 신비의 세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 언약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언약, 이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의 희생제사는 그 자체로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사함의 은혜 방편인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속죄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본 상징이요 예표였다라는 점에서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약 성도들처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실체를 바라본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지 그들이 받아 누린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린 죄사함의 은혜하고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제한적이고 세상의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5절 우리가 읽었던 신앙고백서 7장 5절에 보면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표적 인물이 나타나고 예표적 사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예표적 인물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존재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뭐 언약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린 양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표적 사물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시대가 모형과 그림자 시대라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겉모양만 있을 뿐 실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와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그냥 생깁니까?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는 것입니다. 상징이 항상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상징과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의 옛 언약도 구원 얻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표들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지에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의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예표와 그림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참된 은혜의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은혜를 끄집어 들어와서 가불에 들어와서 이 시대, 현 시대에 그들이 실제로 이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7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그랬지요? 무슨 신앙?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죠. 그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죠. 그들은 약속으로만 받았고 우리는 이미 약속된 실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다시 말해서 구약 신자들이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 희생제사의 효과를 나타내는 말, 무슨 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이런 그 용서의 은혜를 시편 103편에서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노래를 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구약시대 백성들도 충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외부적인 상징과 예표로서만은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약 자체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는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에서 여러 번 드렸던 수없이 바쳐졌던 그 희생제사가 완성되고 이로 인해서 예표와 그림자 시대는 종료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예수께서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죄사함의 은혜가 실체로 드러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신약시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예식은 신약 예식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죠. 그런데 신약 예식은 구약 예식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자꾸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뭐 목회자들 자꾸 가운을 입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촛불을 자꾸 들고 들어오고 뭐 무슨 세속식을 한다 그러고 촛불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이 구약적 예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뭔가 목소리도 말이죠. 좀 걸걸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좀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 구약 예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결국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랄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뭐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은혜의 충만성과 효과적인 면에서 신약시대의 성례가 구약시대의 성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축복이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하고 풍성하지만 훨씬 더 풍성하고 중요한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이 새 언약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는 이 은혜 언약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죠.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기에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죠. 할례를 행할 때 돈으로 선자도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 언약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고 또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영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질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구약 시대 때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는 그것은 허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두 언약이 아닌 동일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가? 먼저 성경은 이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르지 않는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수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서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내용면에서도 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임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외부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보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이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에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하박국서 말씀을 역시 그 서신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약시대 역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동일하다라는 점에서도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주어지는 어떤 약속의 실체는 뭐 자손이 많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재물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땅은 물리적인 면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평생 장막에 거했는데 왜 장막에 거했는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지 실제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에 대한 뭐라 그래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담하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여서 결국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차이가 없었는가? 전혀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집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더 분명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질상 차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동일한 언약이라는 사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옛 언약을 새 언약에 비해서 열등한 언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두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발 벗어놓는데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따라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주어지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구약과 신약은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 역시도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격차가 커서 우리하고 전혀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신자는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고 본질상 동일한 하나의 언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의 시대였고 새 언약의 시대는 실체로 드러난 시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신구약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 구약시대 백성들이 계시에 빛이 어두웠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보다 더 약했다든가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고 잘 깨닫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체로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참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